예수 믿는 일은 이렇게 부업처럼 해가지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직업 삼아 믿지 않으면 허술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한번 저에게 명함을 주는데 본업, 전도, 부업, 피아노 학원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명함에. 정신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일은 워낙 우리 체질이 말씀에 맞지 않는 체질이기 때문에 본업삼아 해도 쪼들리는데 그걸 이렇게 부업삼아 이렇게 하면은 항상 이 신앙에 성숙이 되질 않습니다. 열심히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침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시대소망 제11장 침례에 대하여 잠시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0세 되실 때까지 거의 바깥 출입을 하지 않으시고 나사렛 그 아버지가 경영하던 뭐 경영이라면 너무 거창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꾸려나가던 목공소에서 계속 생활하셨습니다. 생활하시면서 요한의 소문을 들으셨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주 감동적이고 개혁적인 기별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여기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요한의 기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기별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시대 소망에 보면 어머니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 고별 인사를 드린 후에 요단강으로 몰려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침례를 베푸는 요한에게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관계는 친척 지간이었습니다. 우리 그 본교의 성경 주석 영문으로 된 성경 주석에 보면 사촌간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외가 쪽으로 사촌이었던 것 같아요. 침례 요한의 어머니와 마리아가 이제 친척 관계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까지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 사람이 사전에 만났던 것이 혹시라도 발각이 되거나 나타나면 서로 공모해가지고 내가 나가서 메시아 온다고 할 테니 당신이 적당한 때 등장하시오. 뭐 이렇게 공모했다고 하는 이 불완전한 인간들의 의심을 받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두 사람이 만날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꽤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신 부분까지 인간 위주로 인간의 이해를 위해서 불완전한 인간의 이해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배워야 할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양심만 떳떳하면 됐지 다른 사람 눈이 무슨 상관이냐 하고 다른 사람에게 오해가 될 만한 일을 가끔 혹은 자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본인의 양심도 깨끗하고 떳떳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오해가 될 만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 같은 교인끼리라도 남자와 여자가 둘이만 어디를 다니는 일 혹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일 그런 것들은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뭐 마음의 양심의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오해가 될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또 하나의 우리에게 깨우침이 되어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가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의 행동만 보고 함부로 추측해서 비난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보지 않고 우리는 결단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추측해서 단정지어서 비난하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사람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행동으로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추측해가지고 또 말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추측. 그럴지 모른다. 그럴지 모른다는 말을 이 사람에게 전하면 조금만 이제 몇 마디 건너나가면 확실히 그렇다더라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그런 일을 대단히 많이 보고서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뭐 하나의 경험이기 때문에 교훈 삼아 말씀을 드리면 우리 또 우리 식구끼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되려고 애쓰고 노력한 적 없습니다. 양심적으로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뭘 이렇게 자리에 앉히려고 추천하거나 뭐 이렇게 그 뭐 선거 때 누구를 지지하거나 추천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적어도 그 면에서는 제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총회 때가 되니까 연합회 있을 때 김대성 목사가 총무장 되려고 움직인다더라. 교육이 그렇게 됐다더라. 그런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문이 그럴지도 모른다 그렇게 나더니 나중엔 그렇게 하려고 한다더라 그렇게 나오더라.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큰 죄입니다. 내가 그런 오해를 받기 싫으면 남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싫은데 왜 남을 그렇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 랍비들과 대화할 때 그 놀라운 지혜와 그 랍비들이 정말 그 예수님에게 아주 그 충격을 받은 그런 사건들, 또 예수님의 죄 없는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다면 빨리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여기저기 유명해져야 될 텐데 그 왜 그렇게 안 나타날까? 그렇게 약간 반신반의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에 보면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고 그 예수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올 것이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그걸 미리 요한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그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첫 번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요한은 아직 그에게 성령이 임한 것도 아니고 아직 어떤 외적인 표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러나 이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침례 요한은 보통 사람에게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어떠한 그 신령한 감화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나오는 모습이, 말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이, 그 행동 하나하나가 아주 깨끗해 보였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그 분위기 자체가 아주 거룩하고 엄숙하게 느껴지는 한 사람이 자기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아직 외적인 어떤 그 계시로 받았던 그런 실제적인 어떤 모양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침례 요한은 직감적으로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여기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향기라는 표현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라. 지난 안식일 오후 훈련학교, 우리 평신도 훈련학교 시간에 한번 찾았던 성경절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다른사람과섞여있을때그사람들이우리의말투나우리의하는행동이나우리의표정이나우리의모든그외형적인모습을보고교인같다그런말합니까그런말많이들으셨습니까예들으신분참훌륭합니다내가말하지않아도내가교인이라고말하지않아도상대방이그것을느껴야됩니다어떤사람은일부러가리는사람이있어요일부러자기가예수믿는사람아닌척왜그럴까요왜그럴까요좀잘못할것들이자꾸생기기때문에 잘못해도책안잡히려고예수믿는사람이라고하는신분을가려해요제중학교때그런경험이있어요제가저기영등포구오류동지금구로구죠오류동에서중학교1학년때여기회기동에중학교가있었어요거기까지이제통학을했습니다오류동에서서울역까지기차를타고와서내려가지고버스를갈아타고이제회기동까지왔어요뭐겨울이면아주한밤중에나오는거예요새벽에그래가지고이제뭐아침에왔다밤늦게들어가니까이제뭐공부는차안에서뭐이렇게단어도외우고그러고근데문제는그어린마음의안식이래요안식일에아이들이다학교를가는데저도이제학교교회를오는데책가방을안들고오는거예요성경찬비를가지고가야되는데요즘에는뭐이렇게가방불러메고거기다다집어넣고다녀서잘표시가안나지만옛날에는뭐그런가방이흔하지가않을때라책가방아니면신문제싸든지그냥들고가든지해야돼요근데다른애들다가방들고학교가는데토요일날안식일에교회를오자니이게좀쑥스러운거예요그래서그책을신문제싸가지고이렇게도시락처럼보이게하려고 그런기억이나요근데어른이돼도그런사람들이있어요어른이돼도우리가어디를가든지자신이그리스도인임을떳떳하게밝힐곳에서는밝히고뭐일부러전철타는데옆사람에게나교인입니다그럴것까지는없죠그러나밝혀야될장소에서는자기가그리스도인임을밝히고그리스도인답게살고혹시밝히지않아도상대방이그어투나행동거지를보면뭔가그거룩하고경건한분위기를느끼도록그렇게살아야되는것입니다저는이교회차들이교회간판교회이름안붙이고다니는교회차들서울중앙교회차도그런것같은데그붙이고다니면은굉장한홍보가됩니다교회이름붙이고다니면근데그거를일부러안붙이는교회들이꽤많이있어요왜안붙일까요우리중앙교회는안그렇겠지만일반적으로왜그걸안붙일까요가끔교통위반하려고위반할때가생기니까고의로할계획적으로는하지않지만할경우가생길때해야되니까우리가어디서나그리스도인임을좀분명하게드러내고또그리스도인답게사시기를바랍니다예수님은나오실때침례요한이한눈에알아봤습니다신령한감화력이그에게서풍겨나오고있었습니다예수께서이제요한에게 오셔서침례를요청하는장면이나오죠요한이이제무슨기별을전하고있었는가하면마태복음3장7절로12절에요한이많은바리새인과사두개인이세례베푸는데오는것을보고침례베푸는데오는것을보고이르되독사의자식들아누가너희를가르쳐임박한진노를피하라하더냐그러므로회개에합당한열매를맺고속으로아브라함이우리조상이라고생각지말라나는너희로회개케하기위하여물로침례를주거니와내뒤에오시는이는나보다능력이많으시니나는그의신을들기도감당치못하겠노라그는성령과불로너희에게침례를주실것이요손에키를들고자기의타작마당을정하게하사알곡은모아곡간에드리고죽정이는꺼지지않는불에태우시리라이어투를보면침례요한의기별은매우직설적이고강렬했습니다사람의마음속깊은곳을찌르는아주직설적인경고의기별을전한것이확실합니다지금이침례받는대열에여러바리새인과사두개인들이섞여있었습니다그들이침례를받으러오는것입니다그런데그침례받으러오는사람의마음을이침례요한이깨뜨려본거예요그리고독사의자식들아왜속은엉뚱한생각을하면서침례를받으러나오느냐시대소망에보면오늘거말고이전겁니다그사두개인과바리새인들이침례받으러나올때에기록하고있습니다진정으로회개하는마음이아니고그여러사람들이침례받는앞에서바리새인으로서사두개인으로서침례를받으므로그인기있는아주유명한메시지기별자요한으로부터침례를받으므로여러백성들에게더경건하게보이기위해서침례를받으러나왔다그렇게기록하고있습니다회개하러나온것이아니고그침례를받으므로백성들에게더경건하게보이기위해서그목적을가지고침례를받으러나올때에침례요한이그들을향해서독사의자식들아하고외친것입니다다시말하면이들은 외식하는사람들이었습니다외식우리인간들은정도의차이는있지만외식하는자들입니다이멕시코에사는인디언들중에이제가이런저런책을보면서어렴풋하게느낀것은이인디언들그원주민들은인간에대해서인생에대하여현대문명인들보다더깊은심오한어떤생각이있음을여러경로를통해서깨닫게됩니다사람이마음이깨끗하고순수하면성령께서그들의심령에역사하기가훨씬쉬운것같아요그래서그렇지원주민들은아직배우질못해서그렇지이말씀이들어가면훨씬더아주심오하게깨달음이있는경우를저는책을통해서몇번봤습니다그인디언들사회에이외식이라고하는단어를믹스테코족이라고하는 이종족들은이외식을뭐라고표현하는가하면은머리가두개다이렇게표현한거예요머리가두개다한쪽으로는딴생각을하고 한쪽으로는 딴 행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아프리카의 그 마시족들은 그 외식이라고 하는 것을 달콤한 입을 가졌다. 외식하는 자를 달콤한 입을 가진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외식하는 자들은 겉으로는 다 그럴듯한 것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회칠한 무덤에 속은 썩은 송장이 가득한데 겉은 하얗게 칠해놓은 그 무덤처럼 외식하는 자들은 겉으로 다 이렇게 좋은 것만 진열해놓기 때문에 여기는 달콤한 입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외식적인 일들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속과 겉이 같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늘 그리스도 앞에서 겸비하게 굴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대개 외식하는 자는 독선적입니다. 자기가 겉으로 다 의로운 모습만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 의가 최고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동, 자기의 생활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데 당신은 도대체 뭐요 그것이? 그러나 그것은 진심이 아니고 외식한 것입니다. 그 외식한 모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는 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외형적인 의의를 자랑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것, 속은 썩어 있지만 더 나아가서 타인을 정죄하게 됩니다. 2중, 3중, 4중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외식을 다 뽑아버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결국 외식하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고독한 것입니다. 평안하지 못합니다. 평강이 없어요.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은 살아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외식한 게 집에 들어오면 다 양심에 걸리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 있을 때는 뭐 정죄하고 이렇게 독선적인 말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재미가 있는데 혼자 있으면 고독해지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정말 겸손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연약한 인생들이 상당한 외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지 말고 그것을 키우지 말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침례요한은 겸손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여러분 자기 인기가 한참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옆에서 슬슬 인기 좋아지는 사람이 올라오고 있으면 그거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말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왕이 오는 길을 준비하고 사라지는 그런 겸비한 심령을 가진 종이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4절에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침례를 줄 수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시대소망에는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다. 그는 죄인과 같이 되셔서 우리가 걸어야 할 걸음을 걸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행하신 것뿐이다. 죄인이 가는 길을 가신 것이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침례받은 것이 아니다. 침례를 받으신 후의 그의 고난과 오래 참으신 생애도 또한 우리에게 모본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한 죄인이 걸어가는 길을 그대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대로 걸어가셨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를 극복하고 살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그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좀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이니까 그러셨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흉내를 충분히 다 내고 아이고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는 만큼 우리 흉내를 내질 않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침례는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활 중에 그 숱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신 기도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인간 예수에게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신 것이에요. 그건 본이 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와 같이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하신 것만큼 열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그렇게 살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기 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하지만 기도를 좀 많이 하십시다. 네,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영적으로 생각하여 판단해서 행동에 옮기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다. 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또 오래 고난에 대해서 참으신 것은 우리의 길도 그럴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 모두 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변화 혹은 부활에 다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원하십니까? 그 영광을
받기 원하면 고난도 함께 받으라 이것입니다. 고난은 다 피해가지고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길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실수로 인한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르러오는 세상으로부터의 고난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초해서 고생을 해놓고 아 주님이 고생을 하셨으니 나도 고생을 해야지. 그건 맞지 않아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 일을 저질러놓고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에 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때문에 닥쳐오는 세상과의 부딪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잘 생각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8페이지에 내용은 많지만 뭐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닙니다. 침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 아시는 대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은 침례 받고 나오셔서 요단강 어느 언덕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 역시 단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이제 연약한 한 인간 예수로서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팔에 매어 달린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자로서 우리의 죄와 비의 짐을 담당하셔야 했다. 무죄하신 자가 죄의 수치를 느껴야 했다.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분쟁과 함께 살아야 했고 진리가 거짓과 함께 깨끗함이 누추함과 함께 거해야 했다. 범죄로 생긴 모든 죄악, 모든 불화, 모든 누추한 정욕은 그의 마음에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홀로 그 길을 걸어야 하였으며 홀로 그 짐을 지셔야 했다. 영광을 버리시고 인류의 연약한 몸을 받으신 그분에게 세상의 구속이 달려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깨달았으나 그의 목적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았다. 타락한 인류의 구원이 그의 팔에 달렸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의 손을 붙잡기 위하여 그의 손을 내미셨다. 아주 열렬하게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시대에서만 113페이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직접 말씀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서 또 다시 읽겠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말씀은 인류를 인류에게 향하여 하신 말씀도 되는 것이다. 예수님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로서의 예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의 이 모든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가치한 자로서 버림을 받지 않는다. 그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간합될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다른 비유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깨끗한 보자기로 이 죄덩어리를 싸가지고 우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 앞에 간합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는 100% 그리스도의 의의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능력, 곧 사람의 음성이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고 우리의 간구가 하늘 공중에서 간합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죄를 통하여 이 지구는 하늘과 분리되고 하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것을 다시 영광의 세계와 연결시켰다. 그의 사랑은 사람을 둘러쌌으며 가장 높은 하늘에까지 미쳤다. 하늘의 열린 문에서 쏟아져 나와 구주의 머리에 비친 그 빛은 우리가 시험을 저항하기 위해 도움을 간구할 때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다. 예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은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한 인간으로서 열렬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에게 능력이 임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선언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매어 달릴 때 하늘문은 열리고 우리에게 능력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실을 믿고 실천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손을 펼 때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기 침례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들으셨던 침례 유래, 또 침례가 어떻게 세례로 바뀌었는지, 또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 참고적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그 말을 한 침례 요한도 어린 양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어린 양은 그 당시 제물로 쓰여지던 짐승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제물을 드릴 때 신의 노여움을 달래는 신의 그 분노를 진정시키고 달래는 수단으로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의식,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제물로 쓰여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과 7절은 그 어린 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어린 양은 그저 단순히 죄의 결과로 이르러 오는 죽음만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린 양은 죄의 결과만을 당한 어린 양이 아닙니다. 죄를 둘러쓴 것입니다. 어린 양에게 우리 모든 인간의 죄악을 담당시켰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아울러서 죄인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 광야에 들려진 구리뱀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처음에 들으면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순결하신 분이고 양으로 표현된 분이 어떻게 사탄을 상징하는 이 장대우에 매달린 이 뱀이 왜 예수님을 상징하느냐 이것입니다. 뱀은 죄입니다. 죄. 그런데 왜 예수님을 광야에 들려진 구리뱀이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죄가 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당하는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죄 자체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이전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어린 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가 그분에게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그분이 다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봄으로 우리 주님에게 그처럼 쓰라린 고통과 수치와 모욕과 끝내는 그 엄청난 고통의 죽음을 갖다 드린 그 죄를 더 이상 범하지 말고 깨끗하게 주님 안에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역사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